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봉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다시 본당 김성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기삭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알고 계심에도 저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정보다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에 따른 자비와 배려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찮게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행동은 제자들이 율법에 담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잘라 비비는 행위가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여기고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글자 하나하나를 충실히 지켰는지를 통해 지키지 못한 이들을 단죄하고 벌을 주는 등의 심판에만 몰두했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율법에 따른 편협한 시선과 행동을 보이는 이들을 향해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율법과 계명을 글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을 단죄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향한 이해와 연민,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계명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미는 것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가난으로 굶주린 이들, 헐벗은 이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 변변한 누울 자리조차 없어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두고 무능과 무지, 어리석음과 게으름의 결과라고 폄훼하며 오히려 그들을 탓하거나 잘못으로 몰아가며 단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공동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마저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버리며 병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단죄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길 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이며 제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여기에는 도둑질, 사기, 횡령, 속임수에 의한 절취, 노동임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인간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위배 행위입니다. 재물과 모든 물질의 원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자신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유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2013년 9월, 결혼을 2주 앞둔 무렵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장인 장모님께서 귀국하셨다.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지구 반대편에서 축하는 하셨지만 내심 궁금한 점도 많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다. 신혼집을 고민하다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동교동에 위치한 30년 된 빌라에 12평 남짓한 작은 방 두 개짜리를 전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10년 넘게 방 하나짜리를 전전해 살아온 우리 둘에겐 모자람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막상 장인 장모님께서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하니 나도 아내도 신경이 쓰였다. 우리는 주말 내내 집을 열심히 쓸고 닦고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가구 배치도 다시 해두었다. 그날 저녁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장모님과 멋지게 수염을 기른 장인어른이 우리의 신혼집에 도착하셨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인사를 마치고 잠시 신혼집을 둘러보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홀로 떨어져 지낸 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작고 초라한 신혼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게 인사하는 딸과 사위가 대견스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늘 상대를 사려 깊게 배려하는 장모님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말임을 느낄 수 있었다. 뼈때리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장모님께서 재현아 신혼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니 속상하게 라고 말하셨다면 아마도 그 순간이 내게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모님은 신혼집이 초라하다는 말 대신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고 표현하셨고 덕분에 아내와 나에게 그날은 장모님께 죄송하고도 고마운 순간으로 남아있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곡의 대영광송 비발디 작품은 589번에 있는 라우다무스 때 세 번째 주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곡 그라시아스 아지모스 디비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 마틴 아카데미 연주와 솔리스트 합창단이 함께하는 음악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곡가의 대영광 송 비발디 작품은 589번에 있는 예,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작곡의 나단조 미사곡 아주 장엄한 연주회용 미사곡이고 많은 곡들로 구분되어 있죠. 이 미사곡 바흐 작품은 232번에 있는 거룩하시도다 준비하였는데요. 솔리스트들과 함께 골리지움 보컬 협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 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뜻깊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주최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5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를 통해 회담에 참여한 여러분이 윤리적 명확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기본 자유를 공동으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 AI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관리 및 규범 체계를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AI 관련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며 기술 발전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에 교황이 다시금 인간 사회에 맞는 기술 사용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UN 교황대사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교황은 AI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책임은 그것을 개발, 관리, 감독하는 이들에게서 시작되지만 이용자들 또한 이 사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AI는 단순한 효율성과 유용성의 기준을 넘어 반드시 인간 중심의 윤리적 관리와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공동선을 위해 개발되도록 분별이 절실하다며 이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형제애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하며 반드시 인류 전체의 선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AI가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며 교육, 노동, 예술, 의료, 군사, 소통 등 여러 분야를 변혁할 수는 있지만 도덕적 식별 능력이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면서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과 사회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능력, 책임 있는 인류의 성장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캐나다와의 장기 유제품 무역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은 캐나다가 뉴질랜드 유제품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체들은 최대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뉴질랜드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하에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식 분쟁 절차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뉴질랜드가 승소했지만 캐나다는 완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뉴질랜드는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체결된 합의에 따라 캐나다는 CPTPP 내 유제품 수입 할당량 배분 방식을 개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쿼터 접근, 미사용 쿼터 재배정, 쿼터 남용 시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이번 합의는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며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업단체 엑스포트 엔젯 역시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CPTPP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번 결과는 국제무역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복지수당 제재 건수가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40만 명을 넘겼으며 전체 취업 가능 인구의 12.5%에 해당합니다. 구직자 지원 수당 수령자도 10% 증가해 현재 약 21만 6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 노스랜드 지역이 1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해계한 듯 동안 복지수당을 받다가 취업한 사람은 약 8만 700명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했습니다. 루이자 옵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사유로는 약속된 세미나나 취업 준비 활동에 불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 수당 신청 갱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전화상담과 현장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의원은 제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박탈하며 실제로 구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옵스턴 장관은 직업찾기에 성실히 임하는 이들은 제재를 받지 않으며 복지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선정 가격 지수 SPI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6월까지 12개월 동안 4.6%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연간 2.6% 상승하며 2011년 이후 가장 작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노동당 재정 및 경제 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는 크리스토퍼 락슨 총리가 생활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는 2.5%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에서 3% 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5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6월 분기 인플레이션이 2.6%에 달하고 9월 분기에는 2.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기준금리를 검토한 후 중앙은행은 6월과 9월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1에서 3% 목표 범위의 상한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SPI 지표는 이 같은 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필수품 가격에 눈에 띄는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재점화를 촉발할지 여부이며 이는 새로운 가격 상승 파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B 선임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최신 SPI 보고서에서 식품, 가정용 에너지, 항공료의 가격 상승이 담배 및 알코올, 숙박, 연료 가격의 하락을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6월 분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8%로 3분기에 3% 이상의 연간 CPI 상승률을 예상하지만 연말과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머스 커미션 상무위원회는 기업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를 수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상호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며 수수료 비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결정으로 기업들이 연간 약 9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연간 약 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은 수용하는 거래의 구성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상호결제 수수료의 총 비용을 약 10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이는 종종 수수료 인상이나 제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됐습니다. 위원회는 과도한 추가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결제 제공업체들이 기업들이 이러한 결제 유형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무위원회 의장 존 스몰은 상호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았으며 국내 또는 외국 카드, 개인 또는 기업용, 대면 또는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유형에 맞게 제품별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몰은 상업용 및 선불카드 수수료 상한선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현재 해당 카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지만 우려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터 한 블록의 가격은 10년 전보다 120% 상승했으며 유제품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6월 식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식품 가격이 4.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대변인 니콜라 그로드는 유제품 가격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유는 연간 14.3% 상승해 2리터당 $4.57로 버터는 500g 블록당 8불 60센트로 46.5% 상승했으며 치즈는 1kg 블록당 $13.04로 30% 상승했습니다. 육류, 가금류 및 어류 가격도 크게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은 해당 월에 1.2% 상승했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유제품 가격 상승이 곧 안정화될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제품 무역 경매에서 최근 하락세가 관찰됐으며 유럽에서의 공급 증가 전망이 있습니다. 키이뱅크 경제학자 서브리나 델가도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안정화될 것에 예상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고드는 유제품 가격이 올해 초 글로벌 가격 상승에 따라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농민단체인 Federated Farmers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ETS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생산성 높은 농지가 통째로 소나무 숲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TS는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양사육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82년 7천만 마리였던 양은 현재 2,500만 마리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26만 헥타르 이상의 양 목장이 소나무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단체는 Save Our Sheep 캠페인을 전개하며 탄소 배출권 발급을 제한하고 전체 농지 전환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배출자가 나무 심기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방식에도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임업협회는 나무 심기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기후 완화 수단이라면서 ETS에서 숲을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농민은 농사와 임업을 병행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전면 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10월까지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과 임업의 균형을 잡고 양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석준에 오신 분입니다. 2016년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대중음악 가수 밥 딜런이었습니다. 대중음악 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니는 문학과 음악의 경계를 넘어 시대의 아픔과 존재와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시적으로 담아낸 그의 노래말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 존엄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한국 카톨릭교회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해서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수호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제19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생명의 신비상 제정 이래 처음으로 시인이 수상자 중 한 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9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신 소요인 세르자 유한 시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일상의 순간에서 포착된 인간 존엄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따뜻한 글로 담아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소요인 시인인데요.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9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을 수여하신 소효인 세르자 요한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서효인입니다. 자그마한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생명의 신비상 사회과학 분야 맞나요?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인문사회과학 분야까지 열심히 얘기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뭐 인문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생명의 신비상 그 제정하고 나서 지난 제 18회 작년이죠. 작년에 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제 그 문학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넣었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문학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요인 시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약간 본인 소개하는 게 참 제일 어색하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는 그 목포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주로 자랐고요. 네. 광주 농성동 본당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네. 지금 냉담을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무척 지금 약간 어색한데요.
어색하고 찔리고.
네, 찔리고요. 맞습니다. 25살, 2006년에 25살에 데뷔를 했어요. 시인으로. 그래서 시집 뭐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이나 여수,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혐오하고 거기엔 없다 등을 냈고요. 산문집 자랐어 우리 딸.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과 싫음 사이 등 책을 세보니까 제가 11권 정도 책을 냈더라고요. 네, 시인이랑 시집이랑 산문집을. 네. 특히 그 자랐어 우리 딸이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저희 큰딸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시간에 대해서 쓴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소윤 시인은 그 김수영 문학상 그리고 대산 문학상 그다음 천상병 시인 문학 시문학상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은 김수영하고 천상병밖에 없어서
네. 아, 대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교보문고의 아. 창업주분의 아마 호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교보에서
네, 그렇게 따지면 다 좀 네. 유명한 이름들이네요. 그게 따지면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상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네. 갑자기 성인이 돼서 상폭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시기에 집중해서 여수라는 시집으로 상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2018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상 많이 받았으니까 뭐 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이 저에게 와가지고
진짜 궁금하긴 한데 네. 이 말 표현이 좀 이 질문이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데 왜 시인이 되셨습니까?
아,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부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역시 고등학교를 잘 지내다. 네, 벌써 쉬운.
네. 네, 고등학교 때 다른 거 잘하는 일이 없었고, 뭐,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고1 때, 그 문예반에 들면 여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역시. 네. 우리의 문제는 여자입니다.
아, 사랑에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근데 우연찮게 아까 상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 백일장 나가면 조그만 상도 막 받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학생이었는데,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 뭐 성적도 좀 오르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꼭 시가 아니라 시나리오든 소설이든 혹은 뭐 광고 카피라도 글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어렴풋한 생각은 학창시절에 가지고 있었죠.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제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긴 글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이렇게 고등학교를 잘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그 헛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합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꿈을 가진 존재가 즉 좀 더 나아가서는 희망을 가진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소유인 시인분은 사실 그 뭐라고 할까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결국 나의 글을 발견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된
네, 뭐 사람을 추동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새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시인 나를 만났을 때 처음 느낌이나 뭐 이런 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국어국문학과 학과 커플이에요.
아하. 아하.
그래서 그 제 아내분도 그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뭐 소설 좋아하는 독자였고 그랬어서 그 점에서도 약간 플러스.
아.
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감을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네, 어떤 외향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아, 왜 또 외향적인 걸 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다른 사항 같은 경우, 여태까지 받았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문학계에서 네. 그리고 조금 이름 있다고 하는 남들이 문학 쪽에 있는 사람들, 아, 근데 이런 상 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 조금 이렇게 뭐가 인정까지는 아니죠. 그래, 네가 그쪽으로 했으니까 라고 하지만 이번에 그 생명의 신비상 받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저도 상 이름이 사실 좀 생소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연락 받고 검색을 막 해보는데 제가 받기 너무 그 뜻이 좋은 그 뜻이 너무 귀중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몇몇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상이 있어? 하고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네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또 되게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 문학인으로 해서 문학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큰 정말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에서 주는 상을 받는다는 건 좀 다른 의미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학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학 쪽으로 했을 때 사실 또 또지게 보게 되면 문학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걸 또 떠나 보내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어쩌면 지금 이번에 상을 받게 된 주된 그 육아 산문집이죠.
네.
잘 왔어 우리 딸. 요걸로 솔직히 많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 상을 받게 됐는데 잠깐 그 잘 와서 우리 딸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 내용이 뭔지 한번 뭐 아까는 유아 산문집이긴 한데 어떤 네네네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제가 이 책을 계약한 게 막 결혼하고 아이 그 아내 임신 소식이 있었을 때 그 저희 출판사 하는 제 선배가 그 너 아이도 낳을 텐데 책 그 하나 계약해 나랑 하자.
아 잠깐만 이게 원래 지금 그 아이의 그 상태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그냥 어차피 아이 낳을 텐데 한번 써봐라라고 네, 해서 네,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기획 자체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32살에 결혼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 풍토가 거의 그렇지만 제가 일하는 쪽에서는
네네.
결혼을 안 하거나
그렇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32살에 결혼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리고 한 게 선배들에게 보기에는 되게 희한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것도 신기한데 네. 거기다 아이까지 가졌다는 건 더 신기하고.
더 신기하고 뭐 되게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선배가 약간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선인세도 주고 계약을 하고 글 열심히 써봐라 이렇게 된 거죠.
뭐 유아 용품을 미리 그렇죠, 선물 받자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네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글 안 쓰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제가 알아가고 받아들인 시간도 필요했고 그 동시에 아이의 심장수술도 그 사이에 받았어야 됐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계약한 책을 쓸 때 제가 그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글을 잘 써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때 나처럼 방황하고 아이를 바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나긴 반성문이기도 하고 저와 같은 분들에게 드리는 안내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책이 약간 초반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희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졌어요. 해서 약간 회한적 느낌보다는 약간 그 글을 읽어보면 약간 충격적 느낌이 더 네네. 들어온 이유가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어서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애당초에 글은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표현 자체가 약간 다른 책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었군요.
그때 그 아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신혼의 느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되게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마음의 표현 같은 것도 책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 아이가 되었다는 걸 언제쯤 알으셨어요?
태어나서 알았습니다.
태어나 그 전까지 몰랐다가
몰랐어요. 아. 그 전에는 사실 병원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검사를 더 자세히 해보시자라는
근데 굳이 안 하셨던 이유가
네,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산전검사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약간 요새라고 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는 그 산전검사를 약간 기본적 라인 안에 집어넣고 있기를 했는데, 네. 굳이 안 하신 이유가?
그때 좀 호방하게 아내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건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있냐?
맞는 말이 네. 아주 현명하고 네. 아주 맞는 말인데.
네. 근데 그 다 알고 한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요 마음도 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산전 검사를 많이 반대하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이 그래서 만약에 흔들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네. 산전 검사에서 아이가 그랬다라고 하면 선택 지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낙태를 시키거나
낳거나 뭐
안 그러면 네. 낳거나 두 개밖에 네. 없는데 굳이 내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면 선전 검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네.
딱 다운 주고 딱 사실 뭐 낳자마자 거의 네. 아시지 않았을까? 네.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일단 낳자마자는 다운 증후군보다는 그 과호흡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그 호흡기 쪽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게 간호사분은 사태 파악을 못하시고 저한테 탯줄을 자르라고 이렇게
되게
약간 해맑게
아주 기본적인 아빠한테 네. 기쁨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정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타임이 아닌데요.
하고 아이가 바로 인공호흡기 바로 하고 바로 큰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아내야.
아, 자르긴 하셨어요?
네,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뭐지라는 느낌 많이 드셨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너무 바쁘게 긴급하게 움직이시는 게 보였고 아이가 당연히 산소호흡기 바로 끼니까
뭐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하고 바로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다운 증후군이다. 이거는 바뀔 수 없다 확실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뭐 산전 검사 이 얘기를 사실 아내랑 되게 진지하게 뭐 모든 걸 예측하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 우리 둘이 대화가 실제로 닥치니까 좀 더 이건 다르더라고요.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우리 아내 어떡하지? 뭐 이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좀 혼란? 카오스 상태였었어요. 며칠은. 네.
본인도 그랬지만 이제 그 부인분, 그러니까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던가요?
처음에 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뭐 걱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 그러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 우리 친정으로 가겠다.
그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너는 키우지 마.
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혼란스러웠던 건데 그때 제가 약간 정신을 차렸죠. 그게 한 3일차, 4일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인인 어차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네. 이제 자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책임져야 되는 생각이 확실히 분명히 있었고 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테니까. 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겁주는 거일 수도 있고 혼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나중에 한번 복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진짜 자기는 그럴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
네.
우리 헤어지고.
네. 근데 그 이렇게 말하면 너가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는 네. 뭐
또 그 안에 또 확신도 있으셨네.
네, 네. 그 저의 행동을 예상하고 한 얘기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진짜 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네, 해야 될 일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준비해도 사실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한 거는 맞거든요. 네. 뭐가 제일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거기서부터가 약간 충격이긴 하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다는 건데 떨어져 있는 것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도 되고 하여튼 다양한 마음이 들죠.
네. 그 제가 그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가 되게 편견 덩어리였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는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3딸 다
채우고 나왔으니까 3중과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아이들은 치료하면 다 낫는 아이들인데 내 아이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아이다라는 게 그 며칠간 저를 좀 괴롭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좌절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 감정이 좀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아까는 이제 그 부인 나름대로 약간 충격요법을 쓴 거잖아요.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드신던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술 때문에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네. 병원을 두 번 옮기는.
그렇죠. 여기서 아이 낳자마자 조금 거기보다는 큰 병원을 옮겼고 아이가 또 수술하게 되면 더 큰 병원.
네. 이제 대학병원급의 제일 큰 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근데 이제 휴가는 쓸 수 있을 만큼 다 썼고 그래서 저 혼자 저 일산 쪽에서 운전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차로 하루에 3, 4시간 정도 차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되게 막힌 상황에서. 그때 당연히 아내를 보고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때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된데 신이 있다면 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에 내가 너무 몸부림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받아안는 게 맞는 일이겠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한 달 정도 계속 혼자 차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문어 드라마 같이 깨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긴 하는데 그 헤쳐나갈까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회피할까도 같이 포함되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헤쳐나갈까도 보이는데 우리는 그 받아들인 작업이 그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막 다양한 그 과정?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거에 빠져서 지금 현재의 그걸 못 보게 되는데 도리어 그 형제님한테는 차에서 혼자서 보낸 시간이 네.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겠네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 좋아하니까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간병문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밤 늦은 시간에 그때까지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강변 도로에 차는 꽉 막혀 있고 그 빌딩의 불빛이 강물에 이렇게 윤슬이 돼서 비치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이렇게 쫙 앞으로 뻗어 있고 그런 그리고 위에 다리에는 한강철교에 전철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 표현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 표현을 보면서 시인이긴 시인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닿긴 하는데 네.
그 장면이 사진 한 장 예술작 그림처럼 머릿속에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아름답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어떻게 하나 네. 뭐 걱정된다 네. 이 모든 것에서 잠깐 벗어나는 그 순간.
네. 아, 이 아름다운 이 장면에도 그래서 더 이어서 나간 생각이 이 아름다운 한 장면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중한 사람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장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 풍경이 하나일 거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풍경이 하나처럼 이 시간에 일원이 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인생이 주인공인 것처럼 울고 불고 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글쎄 이게 논리적 기억을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논리적 귀결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생각을 그 순간 했어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만이라는 생각에 좀 벗어나면 이게 막 보이는데 나만이라는 생각에 네. 빠져 있으면 그 이상을 못 보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만에서 벗어나셔서 전체를 보기 시작한 네.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 부인분은 이런 본인은 이제 차 속에서나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부인분은 어떠셨다고 나중에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보단 하루 이틀 일찍 받아들인 것 같고 아무래도
굉장히 우연하게 대체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솔직하지는
네.
그냥 누구 하나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네, 거는 맞아요. 있었으니까
누구 하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저보다 하루 이틀 일찍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엄마가 더 아빠보다 좀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되든 자기 네. 뱃속에서 못해도 40주라는 네. 시간 동안 함께 보낸 거기 이렇게 흔히 표현해서 동고동락을
네.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네. 이제 뭐 자기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의 또 네. 그것이 함께 좀 더 느껴지는 것이 더 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앉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도 신생의 중환자실 가 있을 때도 떨어져 있었고 하루에 5분 10분밖에 면회 못 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젖을 물려보지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유축을 해서 가져다 주고 제가 차로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몸조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3주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한 달 가까이. 그러고 나서 도리어 심장 수술을 위해서 큰 병원 옮긴 다음에 중환자실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동반자.
네네. 같이 이제 보호자로서.
네, 보호자로서. 같이 누워있고, 아이도 안아보고, 이렇게 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첫 스킨십이 병실에서.
그것도 좀, 네. 못해도 일주일, 2주일 좀 지나고 나서.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심장수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더 키우는
그렇죠.
과정. 그래서, 그때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좀, 저랑 다른, 저보단 약간 결이 다른, 교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 거리 부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9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하신 서유인 세례자 요한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딸이 또 한 번 더 있으시잖아요.
네. 첫째가 은재고 둘째 은유가 연년생으로 있습니다.
둘째 가질 때 사실 뭐 제가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첫째 아이가 장애로 나온 경우에는 둘째 갖는 걸 때 조금 두려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하는 생각 네.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또 그 좀 살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인과가 다운증은 없다.
아, 그렇죠. 아이고, 엄밀히
되게 이과적인 감성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둘째를 낳아서 우리가 같이 자란 모습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고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불안해하시는.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가족 친지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천 검사는 둘째는 다 받았어요.
할 수밖에.
너무 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주변이 하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만일에 이거는 정말로 가정인데 두 번째 아이도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기계적으로. 뭐랄까 안심을 하시라고 기계적으로 검사를 했었고 둘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와 그 둘째 아이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집 지금은 둘째가 이제 언니 노릇을 해요. 그래서 언니를 너무 귀여워하고 동생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귀여워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고 얄미워했다가 또 사랑해하고 뭐 그래요.
어차피 동생이 생각할 때도 자기 언니를 자기가 좀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 도리어 저는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장애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우리 사회가 그 장애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장애이든 뭐 교육 과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약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더라고요.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30살쯤에 저보다 지금 10살 아이인 우리 둘째가 더 잘 아는 거예요.
터울이 지금 얼마큼 되죠? 첫째 아이.
한 살 차이입니다.
아, 별 차이가 안 나긴.
네,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약자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그냥 생리적으로 갖게 됐다는 거는 이 아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둘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요새 사회 그 자체가 하나만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히 요새 제가 아이들을 보더라도 혼자만 크는 집과 아이 둘이 키우는 집은 확실히 서로 간에 배려하는 거나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거나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 시인님 그 따님 같은 경우에 또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누나 언니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따뜻함까지도 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 형제님이 잘 모른다라고 해도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받아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첫째 아이를 받아들였던 그 마음들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첫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적이 태어나서 며칠간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저로 비롯한 아픔밖에 없어요.
어쨌든 받아들이는 과정이
네. 그 이후로는 아이 때문에 뭔가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은 저는 없어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그 괴로움이 있겠죠. 그냥 어차피 부모니까.
그렇죠.
네, 돈도 벌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아이 때문에 괴롭던 적은 없고, 사소하게는 첫째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오히려 둘째 감기가 자주 걸리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이를 가질 때, 아이를 태어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상상하잖아요, 부모가. 이런 상상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모범생으로 자라나, 귀여운 아이였다가 모범생으로 자라나, 인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내 머릿속에다 벌써 그런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네, 네. 아주 뛰어나거나 최소한 평범한 아이, 번듯한 아이일 거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저희 주변 친구들 봐도 우리 저희 저희 또래가 부모에게 했던 것, 저희 또래가 아이를 키우는 걸 봐도 그렇지 않아요. 100명의 아이면 100가지 모습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제 큰 딸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 언어가 약간 서툴고 뭐 손가락 조작이 잘 안 되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를 꼭 안아주고 가족이랑 자꾸 포옹하려고 하고 뭐 눈을 계속 바라봐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 아이는 너무나 뭐 공부를 너무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 운동신경이 너무 없는 친구도 있고,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눈이 나쁜 친구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있을 때 저 친구가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 써야 돼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평범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서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틀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틀을 벗어나면 거기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두 틀 안에 있을 수는 없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지만 정상적이라는 생각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또 그렇게 걔는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늘려하는 그 아이한테도 서로가 계속 뭔가 불행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로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방법, 너는 너대로 그걸 내가 바라봐주고 함께해주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 다 하신 거긴 한데,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어떨까라고 한다면, 그 말 표현이 벌써 지금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강조해서 나는 그들한테, 그 부모가 될 존재한테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인생 망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우리 가족 큰일 났다. 나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떡하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 특수학교 다니는데, 특수학교 다니는 부모님도 보면은 다 밝은 분들 너무 많고, 상황에 맞추어서 삶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저희가 그 시간을 주어진 삶을 충분히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우리가 그 다짐과 실천을, 개인은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그럴 것이고요. 그 용기만 내면 되는 일 같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사회가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리고 뭐 아주 작게는 어떤 문턱을 올라갈 때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음료의 점자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친구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 관점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뭐 이 말 표현 좀 그렇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그를 본다면 그들한테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사실 그들만 필요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사회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 포커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사회 안에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게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술책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저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시인인데 다른 듯 그거마저도 다르니까 얼마나 더 잘 보이시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만큼 세상이 더 네. 다양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늘 놓치고 사는 네.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좀 번외의 질문,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여태까지 아빠로서 아이의 느낌이라면, 아이가 보기에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아, 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요즘 보면, 제 선배나 제 또래들 보면은, 그 아버지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아, 아, 아.
네. 아버지에 대한 관점들 잘 드러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친구나 선배들도 있고.
네네네.
또, 아버지를 너무 안쓰러워하고, 짠해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후자가 된 분들, 그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지만 나중에 내가 아이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든 네, 정서적으로든 네, 네, 네. 그때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좀 금융적인 마인드인데 나중에 나를 사랑해 줄 수 기꺼이 나를 사랑해 주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준 만큼 받겠다.
네. 다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알겠거니가 제일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를 네. 내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알겠거니.
네.
근데 알까?
아, 잘 모르죠. 저, 네. 저도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네. 나는 내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해주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 제가요?
네.
아이들에게?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어허.
그러니까, 그 첫째 아이 깨울 때,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둘째한테 가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그래서 일종의 거짓말인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일 사랑하는
이게 뭐가 됩니까?
다 자기인 줄 아는데 네. 둘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 애가 안 물어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다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각방 씁니까?
네, 각방.
아, 방을 따로 각방 씁니다. 각방.
네, 네, 방을 따로 써서 제가 따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은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면 뭐 아빠라고 대답할 때까지 아빠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째 딸이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깨울 일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밖으로 거실로 나가면 꽉 끌어안아줘요. 악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그래서 그 힘이 세지는 게 날마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의 요즘 행복 포인트입니다.
사실 해보면 쉬운데 그것이 입에서 떨어지고 몸에서 행동하기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약간의 아주 형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내가 준 만큼 받겠다.
네.
내가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아주 현명한 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 삶으로 묻어나온 그 책이다 보니까 남들이 그 보기에도 아, 이 안에 좀 또 다른 생명력?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내 성장 배경을 갖고 어떠셨습니까? 성장하실 때.
뭐 다른 그때 제가 이제 81년생이니까 그때 태어난 연우 아이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뭐 우리 선배들만큼 또 뭐 피난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 그때 방황이나 어려움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 꼽는 장면이 두 가지인데 아까 하나는 문예반 활동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성당 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평화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때 학교에서도 어려움 겪고 집에서도 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들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으로 피신 가듯 아니면 네 뭐 위로를 받으러 가는 느낌으로 성당에 가서 뭐 세례도 받고 뭐 활동에 참여하고 해서 좀 그 시간을 그를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도 썼는데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꼽으라면 그때 뭐 일요일에 주일에 그 동기 친구들이랑 미사 보고 미사 끝나고 어디 놀러 다니고 했던 그 장면을 꼽습니다. 좋은 우정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떤 면을 봤을 때 지금 그 형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건만 해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또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나 어떻게 라는 그 단어만 계속 푸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문예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이렇게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물질주의 사회의 느낌도 좀 있고 또 능력을 더 그 위시로 하고 또 뭐 그 효율을 더 늦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생명이라는 것도 그 시점에서 소중함을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 아까네 내가 그 내 딸의 그거를 받아들인 것도 하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 마음들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조금 제가 볼 때 가치의 전환이 좀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 을 받아 안고부터 저도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느려요. 다운증후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느리지만 다 해낸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것 언어적인 거는 4-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1살 12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이 급해요. 빨리 이야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글도 빨리 읽을 줄 알면 좋겠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바라는 것처럼 야, 나 특수학교 내지만 거기서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와중에
그런 게 가까운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빠 나 아직 못해 라고 그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하지만 언젠가는 해.
그 말 되게 좋네요. 네. 아직 못하지만 언젠가는 해.
네. 그게 저한테 정말 없는 점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점이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만 같은데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감히 누구에게 이런 사람 사랑한다 말은 못하지만 제가 그 점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되게 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 뭐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의 발전보다 더 빨리빨리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하는 건 생각도 있지만 그 빨리빨리 덕분에 또 우리가 또 잊어버린 것들이 아니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단적인 얘기를 했던 사랑은 내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못 줬는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알겠거니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면서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결국 이게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주는 근데 그 기다림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생명의 신비상도 수상하셨고 향후에 작가님의 어떤 일정 아니면 그 이제 포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가 캐나다와의 장기 유제품 무역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6월까지 12개월 동안 4.6% 상승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미국 국방예산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지난달 전체 차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0일 인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주최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5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를 통해 회담에 참여한 여러분이 윤리적 명확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기본 자유를 공동으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 AI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관리 및 규범 체계를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AI 관련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며 기술 발전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에 교황이 다시금 인간 사회에 맞는 기술 사용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교황은 AI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책임은 그것을 개발, 관리, 감독하는 이들에게서 시작되지만 이용자들 또한 이 사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AI는 단순한 효율성과 유용성의 기준을 넘어 반드시 인간 중심의 윤리적 관리와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공동선을 위해 개발되도록 분별이 절실하다며 이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형제애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하며 반드시 인류 전체의 선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AI가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며 교육, 노동, 예술, 의료, 군사, 소통 등 여러 분야를 변혁할 수는 있지만 도덕적 식별 능력이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결코 대처할 수 없다면서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과 사회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능력, 책임 있는 인류의 성장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캐나다와의 장기 유제품 무역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은 캐나다가 뉴질랜드 유제품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체들은 최대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뉴질랜드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하에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식 분쟁 절차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뉴질랜드가 승소했지만 캐나다는 완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뉴질랜드는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체결된 합의에 따라 캐나다는 CPTPP 내 유제품 수입 할당량 배분 방식을 개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쿼터 접근, 미사용 쿼터 재배정, 쿼터 남용 시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이번 합의는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며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업 단체 엑스포트 엔젯 역시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CPTPP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번 결과는 국제무역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선정 가격 지수 SPI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6월까지 12개월 동안 4.6%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연간 2.6% 상승하며 2011년 이후 가장 작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노동당 재정 및 경제 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는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가 생활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에서 3% 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5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6월 분기 인플레이션이 2.6%에 달하고 9월 분기에는 2.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기준금리 검토 후 중앙은행은 6월과 9월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1에서 3% 목표 범위의 상한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SPI 지표는 이 같은 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필수품 가격에 눈에 띄는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재점화를 촉발할지 여부이며 이는 새로운 가격 상승 파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B 선임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최순 SBI 보고서에서 식품, 가정용 에너지, 항공료의 가격 상승이 담배 및 알코올, 숙박, 연료 가격의 하락을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6월 분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8%로 3분기에 3% 이상의 연간 CPI 상승률을 예상하지만 연말과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터 한 블록의 가격은 10년 전보다 120% 상승했으며 유제품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6월 식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식품 가격이 4.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대변인 니콜라 그로드는 유제품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육류, 가금류 및 어류 가격도 크게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은 해당 월에 1.2% 상승했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유제품 가격 상승이 곧 안정화될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제품 무역 경매에서 최근 하락세가 관찰됐으며 유럽에서의 공급 증가 전망이 있습니다. 키이뱅크 경제학자 사브리나 델가도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웨스트백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고두는 유제품 가격이 올해 초 글로벌 가격 상승에 따라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머스 커미션 상무위원회는 기업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 수용을 위해 지불하는 상호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며 수수료 비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결정으로 기업들이 연간 약 9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연간 약 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은 수용하는 거래의 구성에 따라 더 많게 또 적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상호결제 수수료의 총 비용을 약 1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는 종종 수수료 인상이나 제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됐습니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존 스몰은 상호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았으며 국내 또는 외국 카드, 개인 또는 기업용, 대면 또는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유형에 맞게 제품별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몰은 또한 상업용 및 선불카드를 수수료 상환선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현재 해당 카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지만 우려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A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공개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복지수당 제재 건수가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40만 명을 넘겼으며 전체 취업 가능 인구의 12.5%에 해당합니다. 구직자 지원 수당 수령자도 10% 증가해 현재 약 21만 6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 노스랜드 지역이 1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해계 연도 동안 복지수당을 받다가 취업한 사람은 약 8만 700명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했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사유로는 약속된 세미나나 취업 준비 활동에 불참한 사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당 신청 갱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전화 상담 및 현장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의원은 제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박탈하며 실제로 구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옵스턴 장관은 직업 찾기에 성실히 임하는 이들은 제재받지 않고 있으며 복지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질랜드 농민 단체인 Federated Farmers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ETS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생산성 높은 동지가 통째로 소나무 숲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TS는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양사육 농지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82년 7천만 마리였던 양은 현재 2,500만 마리로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26만 헥타르 이상의 양 목장이 소나무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단체는 Save Our Sheep 캠페인을 전개하며 탄소 배출권 발급을 제한하고 전체 농지 전환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배출자가 나무 심기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방식에도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임업협회는 나무 심기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기후 완화 수단이라며 ETS에서 숲을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농민은 농사와 임업을 병행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전면 전환을 금지하는 법을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10월까지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과 임업의 균형을 잡고 양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나와투 지역을 포함한 홍역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번 집단 감염 사례는 총 8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자들이 와이라라파 지역 기존 감염자들과의 최근 해외여행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금요일 오후 필딩 지역의 뉴 월드 더 웨어하우스, 버닝스 웨어하우스를 잠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때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립공중보건서비스의 크레이그 션리 박사는 해당 환자가 공중보건 지침을 따랐지만 증상이 예정보다 일찍 나타나면서 격리정 방문했던 장소들이 다시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딩 지역에 6곳이 새로운 관심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당국은 노출 시간대가 짧아 대중에 대한 전반적인 감염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시간에 관심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8월 1일까지 고열, 기침, 콧물, 눈 통증, 전신 발진 등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주치의 또는 헬스라인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최근 국립공원관리청 DOC를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출처가 원래 오클랜드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하던 웹사이트 morningside.nz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이트의 뉴스 섹션에서는 와이타키 밸리와 에코홀 동굴 등 실제 위치와 다른 곳을 배경으로 폐쇄와 미스터리한 사건을 조작해 보도했습니다. DOC는 해당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으며 게재된 사진 상당수가 인공지능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 도메인이 만료돼 해커에게 넘어간 뒤 클릭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가짜 기사로 광고 수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문화적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 댓글 역시 AI가 생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OC는 공원 폐쇄 관련 공식 정보는 반드시 DOC 웹사이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도메인 탈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중유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에서 열리는 뉴질랜드 스프릿 어워즈에는 전국 170여 개 중유소에서 출품한 약 600여 개 제품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는 2018년 27개에 불과했던 중유소 수에서 5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회 심사위원장 데이비드 허크는 스튜어트 섬부터 극북단 지역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역 특산 식물과 향신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내 중유주 소비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덜 마시고 있지만 더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할리우드 시네마에서 상영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이 관객들에게 당혹감과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수요일 밤 영화 프렌드십 상영 전 상영된 10분짜리 영상은 배우 러셀 크로우를 중세 수도사로 묘사하며 뉴질랜드 역사와 마오리 문화를 왜곡해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은 1349년에 유럽인이 세운 극장을 배경으로 하며 마오리 문화 요소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발음을 반복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마오리 AI 윤리 전문가 카라이티아나 타이오로 박사는 이 영상은 마오리 문신인 타모코를 왜곡했고 AI가 제대로 된 문화 이해 없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미국 감독은 이 영상을 아날로그 필름 상영을 지지하는 풍자적 공익 광고라고 설명했지만 할리우드 시네마 측은 해당 영상은 오프닝 영상 고정 콘텐츠가 아니며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미국 국방예산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어 약속을 명시했습니다. 병력은 현재 수준인 28,500명 선을 유지하고 확장 억제, 즉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이 이를 추가해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 하원 군사위가 인정한 셈입니다. 강제성은 없다지만 중국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에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같은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익을 보증할 수 있을 때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장관이 보증만 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의회의 견제 장치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다음 단일안을 마련해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수립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이때 최종 결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채권시장이 출렁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밤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 루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이 임박했다고 썼습니다. 미 CBS 방송 등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상승 출발했던 S&P 500 지수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금리 인하를 두고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옮길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것입니다. 이 소동을 가라앉힌 건 발화자인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준 건물 보수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해임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선 연준 건물을 보수하는데 계획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며 사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의 경고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둔감해진 듯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여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등 영향으로 6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 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지난달 전체 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이 개선되면서 전기차 수출이 1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6월보다 2.3%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6월 최대 실적입니다. 아울러 지난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던 수출액이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5원 5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1원 7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2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형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므로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레고 블럭 조립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모집합니다. 조립 실력을 발휘해 레고 조립의 재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요 없으며 5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45분까지 글렌 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마오리 말하기 그룹 안내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요청함을 지닌 테레오 마오리 사용자들과 함께 마오리어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간식, 다과, 게임도 제공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라임인 스토리타임 글램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글램필드 도서관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노래, 춤, 동요, 이야기와 거품놀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글램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애뉴얼 멤버스 메리츠 어워즈 안내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매체의 예술 작품을 전시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280점 이상의 독특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에스튜어리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10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 열립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